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열매로 그리고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다니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이제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데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또 역사하심 속에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하지만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떻게서라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하며 예수님을 전하지만 또 예수님 그 전하는 자를 싫어하고 죽이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옛날에 바울이 그러했지요. 그러한 사람들도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어떻게서라도 끝까지 그들을 잡아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바울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갖다가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다른 도시에 가면 가는 대로 또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라 그럴까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그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근데 가장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성경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분명히 그거를 깨닫지 못했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도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단을 따라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뭔가 그 납득이 안 돼서 입 나오고 원망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들이 참, 그 불순하다 그럴까? 온전치 못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우리 자신 속에서도 마음의 동기나 그러한 그 내면을 생각을 비춤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비춤받고 죄로 토해내잖아요. 그런데 이단을 쫓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전혀 의심 없이 쫓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들 믿음 대단하다 싶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미혹돼서 믿고 있어도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기치는 사람도 남을 속이는 사람도 아 이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야 하는 거를 아는 사기꾼은 어딘가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물건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아주 저 믿음대로 그렇게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지금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미혹한다든지 속이려고 한다는 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자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자체가 지금 틀린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틀린 곳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그것을 해대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그 힘을 갖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하는 건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전쟁에 나가는 것도 선동돼서 그렇고, 또 그 뭔가 혁명이나 누구를 죽이자 지금 하다못해 어떠한 그 연예인이나 운동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 악플로 해서 인터넷에서 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 루머를 터뜨리거나 본인들이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이 무엇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더 옆에다가 납득을 시키고 그렇지 않냐고 해가지고 선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고 그냥 있지도 않는 걸로 그냥 몰매를 당하고 그냥 정말 매장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흔히 보는,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들은 죄책감 하나도 없이 나중에 사실이 아 그렇지 않았구나 알아도 아 그랬구나 그 정도지 자기가 한 사람을 매장했고 죽였다라는 그런 실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당하는 그러한 핍박,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움직임,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오히려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는 것 같지만 가는 곳곳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전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라는 명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가는 곳곳에서 그는 그냥 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까지 와서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그러니까 석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바울의 여행을 생각해 볼 때 그때에는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물론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 도보든지 아니면은 기껏해야 뭐 망아지 타고 그런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걸어서 지금 계속 다녔다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과 갈릴리, 시리아 있고 그 위에 북쪽에 안디옥이 있는데 그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마게도니아까지 오는 그 길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지금 마게도니아 들어와가지고 지금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 아덴까지 가는 그 길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들이 얼마만큼 많은 날을 정말 노숙을 했는지 그냥 걸으며 걸으며 그 지낸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면서 쫓기며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그러고 그 전도 여행을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지금 어디를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고 그냥 후딱 싹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차가 바뀐다든지 또 그 뭐 비행기를 열몇 시간 탔다, 뭐 자동차를 열몇 시간 탔다 뭐 이런 걸로 피곤하다 뭐하다 하는데 이 바울 시대에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의 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쫓겨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거의가 도보란 말이에요. 그런 그 걸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하루하루, 그때도 24시간은 똑같았을 테니까, 그러한 그 하루하루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만약 그들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있었다면, 결코 내가 이거 무슨 짓 하고 있나,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나,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그냥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자기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험이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은 성령을 좇아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정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봐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얻는 것이 뭐냐? 한쪽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얻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그러한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또 계속적인 그 위험과 모함과, 그리고 정말 그 위협당함이, 두려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지금 생명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하니까, 지금 죽이려 하는 사람이, 쫓아오는 사람이 도망가기도 바쁜데,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또 거기에서 그 담대하게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때 정말 이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이들을 붙들으심,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 정말 이들의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막 방언하고 뭐가 불이 받아서 펄펄 뛰고, 그게 성령 충만함 같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필요 없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원하지 않고, 정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하며 그것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해 나가면서 다시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성령님 계신데, 우리의 삶에 조금만 추워도, 뭔가 더워도, 뭔가 바람만 불어도, 눈만 와도, 우리는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또내 마음이 지금 오늘은 이러고 저러고, 도대체가 우리는 어느 세월에 언제 복음을 전하며,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언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지 하는,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게 얼마나 특권인데, 그거를 할수 있는지 다들 그냥 자기 삶의 상황에 매여서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함은커녕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그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은총을 받고 있지만,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만 우리가 지금 뭔가 있는 자리에서 그나 편하라고, 나 행복하고, 나 외롭지 않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거거든요. 세상에 빛과 소금 되라고 파송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살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기의 지금 본분과 사명과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냥 나 사는데 하나님에 붙들려서 그 나 하나 지켜지는 데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정말 충만함이 아니라 간당간당하는 정말 바닥에 그러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도 충만하게 하길 원하고 그리고 평강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장 그 행복한 복된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 지금 뒷바라지 하시려고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볼때 바울도 가족이 있었을 거고 바울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마음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초대교회 사람들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성령을 쫓아서 그냥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과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잡지 아니하고 오직 붙잡힌 바 된 그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그들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낯선 곳에 갑니다.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어떠한 위험이 올지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짓을 할지 지금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삶 그것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 내용, 메시지, 그러한 것보다 그들 안에 살아있는 정말 복음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말로 전해서 사람들에게 말이 역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으로써 상대방들에게도 그게 보여지고 역사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지금 유대부터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자기네들한테까지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면서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는 소문으로 그들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 데살로니카까지 왔잖아요. 아니,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 모든 백성의 그 죄를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고 화목죄물이 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분인데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고 장사되고 그 사실을 그들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이 지금 사람들 속에 임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무슨 동화 같고 그 상상하는 그러한 그 허상 같은 얘기들.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동화 같은 얘기가 그들 지금 바울과 그 신라와 그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단이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주 골수로 거기에 머리 박고 그것에 목숨 걸고 있다라는 그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본 거지요.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왕이나 자기들의 어떠한 지도자보다 하나님이 높으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정죄를 받고 멸망을 받는다 이런 식이면은 결국은 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상범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참이라고 알고 믿으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과 실라를 그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소위 말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저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부터라도 똑같은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도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들의 믿는 믿음이 정말 말씀에서 성령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왜냐면 아닌 것을 믿고 있으면은 이게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스러움과 그 뭐라 그럴까 정말 장님인데도 장님인 걸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는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비춤받으면서 죄를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토해내면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옳고 내가 그 괜찮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없습니다. 나는 항상 안 옳고요. 하나님만 옳아요.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한테 그 비춤을 받으면서 나의 죄를 토해내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뭐예요? 오히려 동정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정말 죄 씻음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여 하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없고요. 그거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를 치면서 그렇게 가는 그러한 깨어 경성함 그것이 지금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바로 믿고 있다면 남의 형제의 지금 눈에 티를 문제시 삼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면 내 마음의 동기 내 생각에 그 정말 뿌리를 보면서 그것이 내게서 나온 거냐, 성령에게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 믿음의 행위인지 아니면은 지금 나의 어떠한 감정, 나의 상처, 나의 경험, 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가진 무슨 한국적인 거, 유교적인 거, 우리 가정의 습관 같은 거, 나의 육체의 소욕 같은 거, 내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한 것에서 나온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그거를 아무리 예수님으로 포장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 그래도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아, 자식을 위해서라고 해도 그것으로 자기 체면 올리고 자기 자랑 삼고 내 기쁨 삼으려고 하면은 그게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그래도 항상 포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좋은 거라고, 선한 거라고, 착한 거라고, 아름다운 거라고 우리는 포장을 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납득을 시키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는 당신을 위해서야, 당신 욕심이야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몰라, 오해했어, 정죄했어, 그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항상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동기와 그 모든 거를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거, 내 입술에 합하지 않은 그것을 다 하나님한테 여쭙고, 그리고 비춤 받으면서 그 드러난 모든 것을 죄로 고백하면서 씻음 받으면서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그 나를 비추시고 나를 책망하시며 훈계하시는 그것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절대로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옳은 거야 하면은 그거는 정말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지금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히려 핍박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지, 핍박하는 자가 되면 되지 않잖아요. 지금 구원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사실에 교회 안에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지금 지역 지역에서의 교회와는 지금 갭이 있지요. 왜냐하면은 가시적인 지금 눈으로 볼수 있는 그 교회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그 상징처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속에는 사람의 생각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사람의 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써졌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 이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속에는 사람의 말도 많이 써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의 말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매일 듣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얘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한 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음으로써 내 삶에 지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거를 성령으로 인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으로 써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이 돼 성경의 전부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말씀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실은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통틀어 성경도 말씀이고 그냥 모든 걸 말씀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의 말도 붙잡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백한 거는 사람이 고백한 겁니다. 성령이 고백하게 하신 고백도 있지만, 말하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한 거는 예수님이 네가 성령으로 고백한 거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고백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고난받음,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선 그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분하지만 우리들은 그게 똑같이 성경에 있어서 똑같이 그걸 다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잘못을 갖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보면은요, 우리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잡아요. 근데 그게 욥의 친구들의 얘기고 결국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물론 그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라도 그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고 말씀 받아야지 하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축적되어 있으면,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때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 돌던지지 마라. 그거는 가늠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에게 했지만 그것이 내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오는 그 과정 속에 그 바울과 바나바와 아니요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 또 여정,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들이 가졌을 마음에 많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 그들은 그거를 느끼지도 않았고 그들은 갖지도 않았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성령님이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을 계속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도록 은혜 내려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살수 있다라는 그러한 성령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했는데 나는 못하냐? 바울과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다른 것이지. 왜냐하면 성령님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님에게 헌신하고 의지한 그 믿음과 믿음의 분량과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성령님 자신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수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거는 바울에게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3주 동안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유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3주 동안 지금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의 구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으셔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처벌 받으심으로써 그 정말 희생양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몫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그 구속하신 주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지금 강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약속은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예수님과 그 예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준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그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우리는 부자기 때문에 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 그 어렸을 때의 교회 같은 기억이 뭐 크리스마스 때에 뭐를 나눠주니까 그거 먹으러 간 것이 교회의 주일학교 처음에 간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간 거는 먹을 거에 이끌려서 간 거고 또 뭐가 재밌어서 간 거고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갔지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간 그거하고는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 우리 고넬료도 그렇지만은 또 이티오피아 환관도 예루살렘까지 그 예배하러 온 사람이고요. 지금 헬라인 속에서도 그리스 사람들 속에서도 그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 종교적이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그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자기의 쾌락이나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또 자기를 그 컨트롤한다 그럴까 자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때의 경건함이라는 것은 이들이 성령으로 산다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외모적으로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떠나서 그 쾌락이나 욕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말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는 어떤 인간적인 양심, 그러한 인간적인 상식 안에서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잘 깨닫듯이 그래야 자기를 경계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옳다가 아니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그 누구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안하무인이지만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약함이 있고 그러한 욕망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내면에 대해서 비춤을 받는다 그럴까? 자기가 들여다보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라도 뭔가 조심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그렇게 살수 있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정말 구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도 아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구원에서 멉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고집하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가장 먼 사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우리의 의는 아주 100% 전부 다 부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 안에는 선함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복음 안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헬라인의 들 중에 경건한 많은 큰 무리들과 그리고 귀부인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대접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뭔가 정말 누리고 있는 귀한 사람으로 누리고 있는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이나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평강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 자리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를 놓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정말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귀부인과 그리고 또그 경건한 무리들 얘기할 때 정말 귀부인은 어느 면에서는 남편 때문에 가진 자리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됐다는 것보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가진 자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가난한 사람이 빵을 먹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뭐 많이 봤고 또 이해하기도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귀부인들이 나온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귀부인이라는 그 대접받음 속에 인간의 그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불안함이나 근심 걱정이나 모든 고통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답니다. 가난하면 돈이 있으면 되고, 아프면은 나으면은 다될것 같지만, 지금 귀한 대접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귀부인 행세를 할수 있고, 그러한 속에 있어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뭐를 누려도 그 마음은 허하고, 그 마음은 불안하고, 그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그 찾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적인 행복, 내면적인 그런 충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헬라인들의 무리와 기부인들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써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왔냐?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금 강론하는데 거기에 와서 받은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유럽 땅에 유대인의 회당까지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의 그 강론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벌써 그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누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 회당에서 하는 그것을 유대인들도 아닌 그들이 나와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나. 우리가 앞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도우심이 지금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작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성령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마음을 말을 청정하게 했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은 유대인의 회당까지 나와서 바울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이해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지금 이방 헬라인들의 경건한 사람과 그 귀부인들은 지금 오히려 바울의 말을 그 받아들였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시기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서라든지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 한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믿고 그것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했어요. 이 마음이 시기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보시는 거고 그러나 그들은 정말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자기들이 죽인 그러한 대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쭉 예언을 받아온 그것이 자기들의 정말 바램이었고 그들이 기다린 일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정말 그 나는 그 민족 어떠한 열방보다도 특수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그거를 갖고 살았는데 지금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 자기들이 정죄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였다는 그것은 유대인의 선민사상 자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한 그 모든 것을 지금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 하는 사람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비판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거에 분노했고 그리고 정말 너가 뭔데죠. 만약 하나님이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딘모데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그 자체도 뭐예요? 시기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은사를 갖고 시기하는 사람들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또 세워졌다. 그거가 무슨 특별한 자리같이 해서 그 뭐라 그럴까? 목사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그냥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그것을 봐도 우리가 그런데 목사님끼리도요 능력받고 안 받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차별이 생긴다 그럴까? 뭔가 계급처럼 그러한 것들이 생기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한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아니라 유명해지고 능력 있어지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고 뭔가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세상 거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배치된 곳에서 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경우에도 은사는 성령이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 은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갖고 싶어 하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며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지금 목적이 뭐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거라든지 방언하는 거라든지 뭔가 능력 있는 그러한 그 은사로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소욕, 욕심 같은 그러한 것으로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음에 시기를 갖게 되고 지금 성령이 하게 하심이 아닌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러면 상대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유명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사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약하고 똑같이 결함이 있고 똑같이 병들어 있고 다 상황은 다르고 정도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행해 의롭다함을 받을 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삶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 뜻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빌립보를 예수 성령께서 그 이디오피아 환관에게 보낼 때 그는 사마리아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디오피아 환관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보를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지금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가 안디옥에서 쓸모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쓸모없어서 지금 보낸 것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가장 그 교회의 중추기였고 기둥이었던 사람들을 지금 성령께서 그 낯선 그 불모지 같은 그곳에 지금 예수님의 그 메시아 대신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방 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신 길목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도 있지만 그들은 계속 핍박을 받고 계속 모함을 당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거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회당을 허락하시고, 회당에서 말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또 시기에서 사람들, 이거는 또 어떤 괴악한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줘서 얘기하자면 지금 뭐 어떤 깡패나 그러한 무법자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선동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야손의 집에 와서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과 실라를 못 잡으니까 이제 야손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야손과 형제들을 읍장 앞에 데리고 가서 소리 질러 가로대 천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이름에 지금 계속해서 소문으로 듣던 그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여기까지 데살로니카까지 와서 지금 여기도 있는데 야손이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야손이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 그 로마 식민지권에 있는 그런 유럽이니까 로마의 왕보다 더 높은 다른 왕국을 지금 전한다.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대한 그 반역이다라고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더니 이제 무리와 읍장들은 아니 지금 로마의 황제보다도 다른 그 왕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게 반역이지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소동하니까 그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돈을 내고 말하자면 보석으로 풀려난 거예요. 야손이 아마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받아들인 그 사람이 그쪽에서 유지였고 돈도 꽤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아무튼 그는 이제 돈을 내고서 거기에서 야손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형제들이 바로와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이제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제 야손의 집에 있을 수 없게 됐으니까 이제 떠나십시오 하고 보내지요. 그랬더니 베레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바울의 말이 정말 이 성경과 맞나 안 맞나를 그들이 이렇게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것, 물론 우리 복음도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선포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참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에 대한 그 무례함이든지 뭐 의심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말하지만 절차예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참을 알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우리는 성경하고 그거를 비춰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떠난 성령을 떠난 그리고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진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예언해 왔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아, 내가 체험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 갖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썼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여기에는 신사적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성경에는 마음이 너그럽다 그러고 어떤 성경에는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니다. 아무튼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고 들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가서 그 성경으로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오히려 확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신사적인 거, 좋은 거,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운 거, 똑똑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랬다 저랬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다라고 혼돈된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뭐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들으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원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간절히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갈 수가 없고 정말 살 수가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간절함. 그러면 성령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며 그리고 그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누구에게든지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지금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은 갑자기 나에게만 특별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고 하게 하신 것은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이러한 지금 예수님의 얘기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떠한 것인지를 예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 참인가? 그건 의심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더욱더 믿게 된,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바울에 전한 것이 뿌리가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으로 인해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의 통로지,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베레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으로 역사되고, 그들에게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역사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들 자신이 그렇게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오히려 더욱더 그 믿음에 그 도움이 되는. 근데 그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인의 그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은 지금 그리스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믿었지만 또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선동하여서 소동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곧 바울과 그 바울을 내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지금 베레아에서 바울만 아덴까지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아덴은 지금 그리스 아테네인데요. 훨씬 이제 남쪽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고 바울만 아덴으로 가는데 그 아덴까지 바울을 인도한 사람에게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데리고 오라는 그러한 전갈을 받고 이제 돌아갔다. 그것이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더욱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그 도시를 움직이고 나라를 그 전전하는 그러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뭐 초빙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더 이상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전하는 그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라. 마게도니아 가는 거는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초빙을 받아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앞장서심은 어느 한 가지 방법이라라고 우리가 규정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떠한 제한 속에 그분은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분이 친히 인도하신다예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길을 여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속에서도 오히려 선을 이루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복음의 그 전진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지금 행전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움직임을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앞장서셔서 나가시는 데에 사도들이 쫓아가지요.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앞장서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지경은 넓혀지고 전진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요, 사는 의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또 우리들은 핍박받고 쫓겨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이 땅에 사는데 우리의 입술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오가는 발길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